요한복음 44번 메시지. 번식을 위해 과정을 거친 생명 세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관한장인 요한복음 20장에 도달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그분의 부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2장 24절에서 그분은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의 생명을 해방하여 다른 많은 밀알들 속으로 넣어주려는 한 알의 밀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부활하여 많은 밀알들이 되기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이것이 생소하고 비밀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부활과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조차도 사망이 주 예수를 끝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에게 사망은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사망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그분이 부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사망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망 안으로 넣어짐으로 그분은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문과 입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부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망이 없었더라면 그분은 결코 교회를 산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망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부활 안으로 인도한 주님의 죽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주님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다른 세 복음서들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주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기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항상 생명의 관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님은 우리가 생명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표현으로 오셨으며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어주기 위해 죽고 부활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동일한 관점을 주님의 부활에 관한 이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쓰여진 것으로 어떻게 주님이 그분의 죽음에 의해 해방되셨으며 그분의 부활에 의해 우리 안으로 넣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두 장의 주요 목적은 곧 그분이 부활하신 후 그분의 부활에 의해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와 하나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부활을 향해 방향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으로 성육신 되신 목적은 그분 자신을 많은 사람들 안으로 넣어주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재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의 재생산과 증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재생산되고 증식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알의 밀이 많은 밀알들로 재생산되고 증식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과 부활의 길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요한복음 전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재생산과 증식을 향한 방향을 지시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는 많은 아들들이 됩니다.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는 죽음을 통해 해방되셨으며 부활을 통해 우리 안으로 넣어지셨습니다. 신성한 영광 안에서 부활하심.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의 증가를 위해 어떻게 과정을 거치셨는가에 대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점검받으시고 선고받으시고 사망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 그분은 사람에게 존귀를 받으시며 안식하셨습니다. 곧이어 그리스도는 과정의 일부인 사망을 통과하신 후 신성한 영광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분은 신성한 영광 안에 있습니다. 주의 첫날에. 주님은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새 세대와 새 시대로 가는 길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의 첫날에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날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그날이 주의 첫날이라 불리운 것은 그날이 새로운 시작임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은 7일의 기간으로서 첫날은 새로운 시작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6일째나 7일째 또는 그 주간의 다른 날에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이 새로운 단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로 인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옛 창조 안에는 7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이 7일은 옛 창조의 세대였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에 의해 다른 세대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옛 창조는 7일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제 7일 후에 다른 첫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활에 의해 옛 창조는 사라지고 새 창조가 시작되었으며 옛 세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주의 첫날은 새 창조, 새 세대, 새 시대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주님이 주의 첫날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예표를 구약에서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레위기 23장 10, 11, 15절에서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은 안식일 다음 날에 요제로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첫 열매의 그 단은 부활 안에 있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정확히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있는 이 구절들에서는 주의 첫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용어, 즉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며 안식일 다음 날은 주의 첫날입니다. 수확물의 첫 열매는 다음 주의 첫날을 의미하는 안식일 다음 날에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수확물의 첫 열매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주님은 수확물의 첫 열매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열매는 언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까? 안식 후 다음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의 첫날입니다. 이는 단지 예표일 뿐 아니라 또한 요한복음 20장에서 성취된 예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수확물의 첫 열매는 부활을 상징하는 요제였습니다. 요제는 거제와 대조를 이룹니다. 요제는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동작을 취했으며 거제는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으로 드려졌습니다. 흔드는 것은 변함없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생명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의 첫날에 드려진 요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상고해 보아야 할 다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8일째였습니다. 7일의 기간이 지난 후 다른 7일의 첫날, 즉 8일째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8일째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바가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옛 창조를 끝내고 부활한 생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연적으로 출생했으나 그들의 옛 창조를 끊어버리고 부활 생명에 의해 사는 새로운 본성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째의 할례를 받으라는 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그분의 십자가로 할례를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분의 백성이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본성을 입음으로 그들이 부활 생명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은 제8일, 즉 주의 첫날에 속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새 창조 안에 새로운 세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에 의해 그리스도는 6일의 안식일을 더하여 완성된 옛 창조를 끝내셨습니다.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은 신성한 생명으로 새 창조를 발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새 주의 시작, 즉 새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만일 우리가 이 구절을 그 문맥 안에서 읽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날은 특별한 날, 곧 하나님의 정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시편 2편 7절에서 이날로 예언되었으며 사도행전 13장 33절과 히브리서 1장 5절은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주 예수님은 땅에서 묵묵히 행하고 계시는 동안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3일째는 주의 첫날이었습니다. 후에 이날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날이었습니까? 주님이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날에 새벽 동안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저녁이 아닌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반복하거니와 이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기,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 새로운 날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새 날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분은 태어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 안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출생하셨으며 그 몸, 곧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자가 되셨습니다. 옛 창조를 무덤에 남기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옛 창조를 무덤에 남기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예수께서 장사되기 전에 그분의 몸은 세마포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옛 창조의 어떠함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옛 창조가 그분의 장사에 의해 무덤 속으로 이끌려 들어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부활한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그분의 무덤에 남은 모든 것은 옛 창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분이 입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옛 창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무덤에 남겨놓은 채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며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무덤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정돈되어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이 주님을 가져갔지 그분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 드려졌던 것으로 그분의 두 제자인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분을 감쌌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께 행했던 일들이 주님을 간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무덤 안으로 끌고 들어가셨던 모든 옛 창조를 그분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다는 간증으로 남겨놓은 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옛 창조 전체가 그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의 놀라운 사실입니다. 당신의 옛사람과 당신의 옛 자아를 포함하는 옛 창조가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거기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우주 안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되어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는 만유를 포함한 이러한 놀라운 무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무덤 안에 있으며 우리의 부활한 새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옷과 수건이 무덤에 정돈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주 예수로부터 세마포 옷과 수건을 벗겨냈으며 누가 수건을 개켜서 잘 정돈해 놓았습니까? 천사들이 아닌 주 예수 자신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 무덤에서 나온 후에도 그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그 얼굴이 수건에 쌓여 있었다. 그러므로 주 예수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수의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한 자가 아니라 부활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는 부활된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일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단지 구경꾼들이었습니다. 만일 천사들이 수위를 옮겼다면 이것은 주님이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일으킬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사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망아, 내 시간은 끝났다. 이제 나는 일어나서 너의 영토를 벗어나 내 몸에서 수위를 벗고 모든 것을 정돈해서 그것을 무덤에 남겨둠으로 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간증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사망에게 작별을 고한 후 걸어 나오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이러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납치당했던 자가 풀려난 후에 급히 도망치는 것처럼 흥분하여 무덤에서 뛰어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평화롭고 매우 여유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사망을 대수롭지 않게 쳐다보시고 사망이 그분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비록 사망이 그분을 붙잡아두려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매우 쉽게 주님은 수위를 치우고 수건을 접어 단정하게 두셨습니다. 사망은 쉽게 이러한 일을 하시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며 그 무엇도 그분을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망아, 나는 나의 임무를 끝냈다.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너의 영역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만일 내가 원한다면 나는 여기에 더 머무를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이것이 주님이 사망에서 일어나실 때의 참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두 방면, 사람과 천사들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 모든 수위는 존경받는 두 제자가 주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랑으로 그들이 주님께 예비해 드린 것이 그분께는 그분의 부활에 대한 견고하고 실질적인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편에서 온 증거였습니다.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은 두 천사를 증거가 되도록 하늘로부터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간증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땅의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하늘의 천사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천사들, 하늘과 땅이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한 간증임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